안녕하세요. 주제넘는 데이트입니다. 에피소드마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를 넘나드는 대화를 나누는 팟캐스트. 주제넘는 데이트의 김연아입니다. 오늘은 여자와 나이를 주제로 여자로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게스트로 남궁선 영화 감독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남궁선입니다. 저는 10개월의 미래라는 영화를 감독한 영화감독이고요. 처음으로 어떤 인권적이거나 공익적이거나 마케팅적인 목적이 없는 대화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아주 기쁜 날입니다.
10개월의 미래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얘기하기엔 참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영화이긴 한데요. 사실 저는 장르 영화 좋아하거든요. 약간 폭력적이기도 한 어떤 포스트 아포칼립스의 사랑 얘기 같은 걸 개발을 하고 있던 와중에 아이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경험이 예기치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한 거랑은 다르게 사람들이 나를 갑자기 대하고 있네? 라는 그 느낌이 있었는데 아무도 그 말을 하지 않고 저도 그걸 말하면 안될것 같고 당장 내 삶은 너무 바뀌어서 이미 과거의 그 삶이 사라져버린 느낌이 들었던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시나리오 쓰려고 막 가을날에 어디를 저벅저벅 걸어가는데 갑자기 불현듯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고민 없이 내가 쓰던 저런 시나리오를 쓸수 있었던 그 세계는 이미 끝나버렸구나. 안 되겠다. 이 임신의 경험이 너무나 많은 이들이 겪는 일이고 이게 한 가지 모양만은 아닐 텐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진지하게 영화를 만들지 않았던 것은 내가 영화 감독인 이상 어떤 의무감을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해서 한숨을 팍팍 쉬면서 그때부터 만든 영화입니다. 내용은 미래라는 어떤 아주 우만방장한 개발자가 갑작스럽게 임신을 하게 되면서 겪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하지만 롤러코스터 같은 감정들을 겪는 이야기예요.
10개월의 미래를 보면서 한 여자의 개인적인 얘기지만 그게 또 굉장히 유니버설한 얘기라고도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감독님이랑 얘기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영화 내에서 미래가 29살로 나오는데 29살이란 나이로 설정하신 것도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네. 그렇죠. 그 29살이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시기에 굉장히 애매한 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전의 나이였다면 정말 그냥 과감히 불법이어도 낙태를 간단하게 결정할 수도 있었을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이 현대 사회에서 기준으로. 근데 29이라는 나이가 너무 간당간당한 거예요. 주인공에게도 그러하겠지만 주인공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지금쯤은 어른이 되어야 할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딱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한국 나이라고 28이라고 자긴 주장하는데 아버지는 한국 나이로 29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이가 많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었을 거고 그런데 실제 지금 시대에 겪는 29은 그렇게 어른스럽지는 못한 나이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오는 충돌이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했고 그 애매함에서 오는 딜레마가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보통 사람에게도 실존적인 크기의 딜레마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설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자와 나이란 주제로 감독님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89년생이고 올해 33이에요. 한국 나이로는 35이고. 처음에 30대가 됐을 때만 해도 30대 너무 좋다. 누릴 수 있는 것도 많고, 경험하는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30대 너무 좋은데? 이랬는데 제가 생각한 그 30대는 3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올해부터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변해가는 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20대 때제 외모에 굉장히 만족을 하게 됐어요. 저를 좀 예쁘게 보게 됐고, 그래서 이게 유지가 될줄 알았어요. 계속. 근데 최근에는 제가 좋아하는 제 모습은 20대의 내 외모였나 싶을 정도로 거울을 볼 때마다 그 전이랑 다른 거를 계속 보게 돼요. 뭐 팔자주름을 더 보게 된다든지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좀 괴로운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들리거나 보이는 거는 더 어려 보여야 되는 거, 어려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어떤 시술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아름답게 늙는 거, 우아하게 늙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많은데, 늙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거를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라는 컨텐츠는 많지가 않아서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것도 있었고, 저 스스로도 이런 대화를 통해서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불안이나 조급함이나 그런 두려움을 좀 해소하고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1차적인 느낌은 나이 드는 거 좀 별론데 좀 별로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별로인 점도 있고 아닌 점도 있고, 그리고 그 한국 나이, 도대체 그 한국 나이는 뭡니까?
아, 너무 싫어.
그게 하나 더 하는 건지 두 개 더 하는 건지도 너무 헷갈리고요. 그래도 그 나이가 지금 사라진다고 하니 좀 그 혼란은 좀 빼줬으면 좋겠는데, 안 그래도 나이가 붙어있으면 왠지 모를 기분이 나쁜, 이 왜 기분이 나쁜가부터 오늘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 기분 나쁨에 이제 하나씩 더 매기는 게 한국 나이라고 전 생각을 했었어서.
네. 내가 나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그런 괴로움들이 생기면서, 한편으로는 또 지금 나이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 뭔가를 해야 된다는 조급함도 있었어요. 그래서 팟캐스트를 올해 초에 시작을 하게 된 것도 더 늦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생각도 들면서 제가 이제 감독님 인터뷰를 찾아봤을 때 여자 예술가로서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질문을 받으신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오래 살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네.
여자로서 저는 어렸을 때 더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오래 살면서 더 많은 걸 하고 그 작품들이 인정받는 그 시간을 주고 그래야 된다는 그 얘기를 보면서도 더 감독님이랑 이런 얘기를 하고 싶기도 했어요.
아마 세자르에서 로만 폴란스키가 상 받았던 그 해였던 것 같아요. 약간 자조적으로 여성 작가로서 정말 유의미하게 올인 들어가서 작품을 하고자 하면은 우리에겐 세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 것 같다. 1번 저평가, 2번 파멸, 3번 소멸,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냥 농담이긴 하죠. 왜냐하면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언제나 promising young woman이란 말이 있잖아요. 언제나 정말 매력적인 젊은 여성 작가, 신예가 등장했다. 이런 말들은 항상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promising young woman이랑 accomplished old woman 사이에, 일단 accomplished old woman이 많이 보이지도 않거니와 그 사이에 어떤 중간에 비는 듯한 그 느낌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직접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성사회가 하는 작은 선택들을 봤을 때 그 중간이 빌드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느낌, 되게 투명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는 당연히 그것 중에 고르라면 저평가를 골라야지. 근데 제가 말한 저평가라는 건 아네스 바르다처럼, 사실 아네스 바르다가 프렌치 뉴 웨이브의 창시자나 마찬가지거든요. 가장 처음 만든 그 라푸엔트 크루트로의 여행이라는 그 영화를 보고 알랭 레네가 너무 반해서 그걸 편집을 하면서 찬사를 막 퍼부으면서 히로시마 내 사랑이 그 다음에 나왔고, 그 다음에 카이에티 시네마들이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시작된 게 프렌치 누벨 바그이고, 그 시점에 분명히 아네스 바르다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중간에는 잘 안 보이는 느낌인 거죠. 그러다가 87세에 깐네에서 무슨 명예상 받고, 89세에 아카데미에서 명예상 받고, 그러는 걸 보면서 저희가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중간에 어떠한 인정이랄까, 아니면 다른 프로젝트로 이제 계속 쌓아가는 그런 커리어가 이어지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지만, 주목을 하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고, 근데 그냥 남들 다 죽을 때까지 오래 사니까 그제서야 공로상을 주는구나. 근데 그렇게 해도 어쨌든 그때까지 작업을 하고 행복하게 가셨고, 무엇보다 내가 아네스 바르다라는 사람의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그 사람의 젊은 모습이 아니라 마지막 모습으로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게 되게 좋게 느껴졌고, 그래서 이제 파멸과 소멸보다는 나은 선택지가 아닐까, 물론 잘 됐을 때의 경우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게 있고요. 그 중간이 어디로 가느냐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젊고 재능이 있고 아름다운 여성은 정말 많은 관심을 받거든요. 마치 세상의 모든 관심과 모든 기대를 한 몸에 다 받은 것처럼 관심을 받는데, 그들이 다음 단계로, 그 중년 단계 있잖아요. 그 단계가 어떻게 보면 커리어도 쌓이고 무엇도 하고 하는 그 단계일 텐데, 이상하게 거기만 가면은 뭔가 어딘가에 되게 먹구름에 갇힌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저는 사실 제가 임신이라는 상황을 겪고 그냥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영화들을 만들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일단은 그 사건들이 주는 어떤 감정적인 임팩트가 너무 크고, 이 상황이 뭔지를 이해해야 되겠고, 지금 나에게 세상이 대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되겠고, 통속적인 젊음의 어떤 외모가 사라지고 뭐가 오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까지도 처리를 해야겠고, 그런데 세상은 실질적인 차별을 막 나한테 던지고, 그러니까 그게 막 다 정신없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중년의 입문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 시기가 예상치 못한 어떤 각자의 싸움으로 그 시기들을 많이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게 개인적인 싸움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구조적인 이유에서 발생하는 일들인 것 같고, 기본적으로 거기서 그러고 있으니 그 중간기가 잘 들어가지겠어요? 안 들어가지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중년 여성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싹 지워지는 느낌처럼 저는 봤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넘어지지 않고 살아있기만 하면 되는데 다들 많이 넘어지겠구나, 다시 일어나기 되게 힘들 거고, 근데 일어났으면은 이제 오래 살아야지, 안 그러면 억울해서 어떡해. 또 그 세 가지 옵션 중에 파멸, 저희가 되게 젊은 이미지로 알고 있는 작가분들 찾아보면은 끝이 안 좋을 때가 많거든요. 프랑스와 사강이라든지, 그러니까 정말 젊고 재능 있는 과감한 여성, 그런 젊음의 어떤 이미지나 브랜드라고 하면 브랜드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성공적으로 또 오래 작업을 하는 경우보다 요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분도 뭔가 막 스포츠카 타고 폭주하고 마약 중독으로 돌아가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고, 아니면 정말 그냥 역사 속으로 싹 사라지는, 듣다 보면 되게 울적한 이야기인데 저희는 현실적으로 옵션을 골라야 되잖아요. 뭐 영화 찍을 때 항상 가장 좋은 거 고를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저는 저평가로 바로 가겠다는 거죠. 오래라도 살자. 그래서 그 사람이 받아야 될 인정이 걸맞진 않지만 그래도 오래 살았다는 이유로 공로상 정도 받고 가는 아네스 바르다처럼 열심히 끝까지 살자,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두려움이 좀 있는 거예요. 저는 미혼이고 결혼을 할 생각이 지금은 없는데, 이게 그 전에는 굉장히 제 선택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사회도 그렇게 봐주는 것 같고. 근데 내가 30대 후반, 40대가 됐을 때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나 뭐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 거고, 저는 더 투명인간처럼 돼갈까 봐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데, 이게 그래서 나중에는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처럼 사회가 볼 것 같고, 그러면 저도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할까 봐 두려운 것도 있고, 최근에는 이 불안감 때문에 아 이래서 사람들이 결혼하나 싶기도 하고, 결혼이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디스트랙션으로 뭐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하거나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시간을 좀 더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나이 드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또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매력적이지 않아 보이는 것 같고, 아, 제 나이 든 여자가 하는 고민이라고 생각이 될 것 같기도 한데, 또 주변 여자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꺼내보면은 다들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자기는 죽는 것보다 나이 드는 게 더 싫대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비슷한 생각과 비슷한 경험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하면 그래도 뭔가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희망은 가지고 있고, 저도 이번에 이거를 찾아보면서 실제로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세상에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사회도 없고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나 혼자서 그냥 세상을 산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40대이나 50대이나 60대이나 실제로 내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할까? 진짜로 나는 그렇게 믿나? 30대 후반의 내가 20대 후반의 나보다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할까? 근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쵸?
절대 제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더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내가 경험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그런 것들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 사회가 나한테 주는 이런 뭐 압박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조금의 실마리를 좀 본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참고로 80년생 43세입니다. 42세라고 하겠습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40대는 사후 세계라고 생각했었어요. 40대가 뭐예요? 그거는 내 시야 안에 아예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고 더 어렸을 때는 16이 지나면 끝났다. 작가의 생명은 16에 피어있지 않으면 그건 끝났다. 약간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까지도 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다들 마음속으로는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나이 드는 것보단 죽음일 것 같고요. 죽음을 앞뒀을 때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지 그 상태일 것 같고 우리가 신체적으로 최상의 어떤 매력, 어떤 젊음 이런 것들만을 가지고 사람의 매력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만으로 나의 가치를 생각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쫓겼을까? 라는 질문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여성에게 되게 집중 포화되는 그런 불안감들이잖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나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자 중년이랑 남자 중년을 나누는 기준이 남자는 경제활동과 좀 더 연관이 돼 있다면 돈을 언제까지 벌 수 있는지 여자는 가임기가 되게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서른이 넘어갔을 때는 결혼 상대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뭐 마흔 정도만 생각해도 노산이라고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노산이라는 말 그 말 하나를 들었을 때 그 철렁 내려오는 그 감정이 있죠.
네. 그래서 가임기가 여자의 중년을 결정짓는 것 때문에 남자의 중년이랑은 나이 차이 자체가 차별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 많은 남자가 어린 여자를 만나는 게 훨씬 더 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남자는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경제적으로 성공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존재감이 생기기도 하는데 여자의 가치가 외적인 거 나이와 좀 동일시되는 게 있어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핵심은 스트레스입니다. 쓸데없어요. 쓸데없는 이 스트레스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잣대 자체가 다르니까 가임기 말만 들어도 짜증나잖아요. 그 애기 낳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저 양자경 배우가 오스카 수상 소감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Past your prime. 너의 프라임이 지났다고
전성기는 지났다고
그 누구에게도 그런 말 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그 CNN 앵커 돈 레몬이 자기 57세 이 사람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까면서 미안하지만 저 여자는 자기의 프라임이 아니다. 여자는 20대, 30, 40대 정도가 프라임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엄청나게 많은 백래시를 맞으면서 사실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한 거거든요. 일단 벌써 기분이 나쁘죠. 57세 남성이 여성의 프라임은 20대, 30대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왜냐면은 지금 아이를 낳으려고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성들은 커리어적 피크나 성취의 피크 혹은 뭐 돈벌이의 피크 이런 쪽을 프라임으로 잡아주는데 여성들이 지금 가임기를 프라임으로 잡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죠. 그거는 그 시선이 문제인 거니까 그 시선을 갖다 버리십시오. 어떡할까? 어떡하다고 할까?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는 그 시선들에 너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으로는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뭐 결혼을 안 하는 여성은 내가 결혼을 못한 여자가 되는 건가? 이런 내가 이제 아이 못 낳는 나이가 되는 건가? 이런 거랑 싸우잖아요. 승자가 없는 이런 고민 자체가 승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민을 저희가 아주 프라임 타임에 막 하고 있죠. 그게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하고 이게 내가 나이 드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와도 싸워야 되는데 내 안의 그런 에이지즘, 이 노인 그렇죠. 차별적인 이런 생각들 아니면 누군가를 봤을 때 뭐 드라마를 봐도 저 배우 되게 좀 늙었다 이렇게 먼저 생각하게 되는 나 사회의 이런 거 다 싫어 근데 내 안에도 그런 그렇죠. 게 있잖아요 존재하고 있는 그거와도 싸워야 되기 때문에 더 겹겹이 어려워요
젊어 보이고 싶어서 어떻게 해가지고 뭘 한다고 해서 그 마지막에 올 죽음이 오지 않는 건 또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 사이를 채우는 그 시간에 그 불안감으로 살고 싶을까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 이거 다 어차피 소용없구나 나는 그냥 오히려 내 자신에게 진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나중에 봤을 때 내가 이 불안감 때문에 내가 아닌 이건 좀 아닌가 하는 어떤 행동들을 했을 때 훨씬 더 부끄럽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저쨌든 그냥 내가 나의 진실하면은 그게 좀 바보 같은 모습이든 그건 나니까 적어도 억울함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나답게 늙어야겠다. 잘 늙고 못 늙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문제적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아름답게 늙고 우아하게 늙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그렇지 않았을 때의 사람들은 무시하는 거고 안 좋은 그렇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내가 잘 늙고 못 늙고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나답게 늙는 게 뭔지 알고 그렇게 늙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지금 하는 고민들 그리고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할 분들이 지금 이 과정 이런 고민을 통해서 결국에는 자기답게 늙는 방법을 네.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맞아요. 그런데 뭐 저는 여전히 늙는 게 싫어요. 어떡하면 좋지? 이 싫으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 끝에 또 죽는 것도 싫어요. 저 진짜 너무 죽기 싫어요. 솔직히. 이건 좀 다른 이유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여성으로서 겪는 불안감이라는 게 있지만 사실 나이가 든다는 거는 어떤 가능성들을 계속 닫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를 상상하면 벌써 막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막 예쁜 애들 아주 즐겁게 살았고 아주 매력적으로 살았던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세상 모든 가능성이 내 앞에 있었기 때문인 것 같고 이제 그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닫히기도 하고 어떤 실패에 대한 개념이 그 어렸을 때 되게 오만방자해서 또 어른들 보면서 왜 저래 이랬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씩 이제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나라는 인간의 실수 혹은 실패 혹은 약점들 그게 아 나에게 있을 수도 있다 나에게 왔더니 이런 느낌이구나 이건 되게 아픈 거구나 나 중년 여성들 좀 사실 제가 아이를 갖기 전까지는 아이 엄마라는 존재를 그렇게 존중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갑자기 그 사람이 됐을 때 그 대상이 내가 되는 거잖아요. 일종의 혐오라고 하면 혐오의 대상이 내 혐오의 대상이 내가 되는 그 상황에 부딪혔을 때 좀 사람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게 아니다 삶이. 젊음의 오만함은 잃는 거죠, 대신. 하지만 그 실패라는 것을 경험을 해보고 또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까지 엄청 관대해지기 시작하면서 좀 저는 좀 되게 좋은 어떤 지평들이 나이와 함께 열리기는 한다라고 생각해요. 이 얘기를 시작할 땐 나이 드는 게 싫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자와 나이도 있지만 한국 여자로 나이 든다는 것.
네.
이거는 한국은 더 나이로 서열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더 나이에 예민한 문화와 사회인데 근데 그 OECD 국가 중에 노인에 대한 사회 구조적 차별 수준이 두 번째로 높아요.
진짜 별로다.
이렇게 나이 때문에 또 서열을 하면서도 오히려 거기에 대한 반발이나 이런 것 때문에 노인 혐오 이게 높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한국의 생산성, 능력 우선주의 이런 것 때문에 비롯된 이게 성공적인 노년, 그러니까 잘 늙는 거에 대한 것들이 더 확실하게 있으면서 돈이 있어야 되고 가족들한테 폐를 끼치지 않아야 되고 이상적인 노년의 그런 모습이 있으면서 이게 더 연령 차별을 또 고착화시키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저희 이제 유교 문화에 서열 정리하고 들어가는 거 높임말 써라. 그래서 더 갈등이 심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듣기로는 뭐 영어권이나 예를 들어서 같은 언어를 쓰는 거랑 언어를 구별해서 쓰는 거랑 그 언어 결정론이라고 하잖아요. 언어 자체가 이제 사회 관계를 규정짓게 되는 그런 면이 있다고 들었어요. 중국에 가면 예를 들어서 막 위아래로 10년씩은 다 친구 먹는다 이런 얘기들 하고. 근데 나이로 인한 서열이라는 유교적인 어떤 권력을 쥐어줬을 때 사람이라는 게 권력은 다 남용하게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역으로 또 추태가 발생을 하고 그 추태가 발생을 하니까 또 역으로 또 혐오가 발생을 하고 계속 돌고 도는 복잡한 유교적 관계를 지금 맺어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그냥 사람이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 사람이 될 텐데 제가 노인이 될 텐데 내 몸이 잘 움직여지지 않고 내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그 때가 올 텐데 거기에 대해서 못됐게 대하는 거는 그냥 못된 거라고 봐야죠.
근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성차별이라든지 동성애 차별, 뭐 인종차별 이런 거는 나와 다른 것에 대한 차별일 수 있잖아요. 늙어간다는 거는 모두가 언제 죽든 계속 늙어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노년에 이를 텐데 그렇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조금만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이거를 좀 해결한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우리 모두한테 공평하게 주어진 차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해결이 쉬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도 있기는 있어요.
저는 싫은 게 뭐냐면 마치 여성차별에 대해서 너는 그런 여자 아니잖아 이런 표현이라든지 그래도 그 할머니는 멋있잖아 그 대상을 구별해서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게 차별에서 흔히 나오는 대화의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집단 A. A 집단은 정말 모두 쓰레기지만 너는 그들과 달라. 너네 A지만. 뭐 이런 식의 이상한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노인 혐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또 에이지 퍼시티비티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는 그 이미지나 그런 분들은 너무나 특출나게 건강하거나 너무나 특출나게 아름다운 혹은 너무나 특출나게 이룬 것이 많고 자기 관리를 잘해오신 그런 분들을 얘기하면서 노인도 아름다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두 번의 확인 사살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게 있는 거죠. 오케이. 뭐 나이 드는 것까지 오케이. 근데 저렇게 뭐 아줌마스러운 아줌마 되기 싫어. 뭐 그쵸. 이런 것도 있고 되게 잘 아름답게 나이가 들었다고
칭찬받는
사회가 찬송하는 그런 사람처럼 늙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좀 문제적이고 최근에 제가 이런 얘기를 친구랑 했을 때 넷플릭스에 그레이스 앤 프랭키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70대 할머니 릴리 톰슨이랑 제인 폰다가 주인공이에요. 70대 때 이혼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이 둘이 우정을 쌓아가고 뭐 이런 되게 저 너무 좋아하는 드라마예요. 근데 그것만 보더라도 최근에 노인의 혐오가 좀 나아졌다고도 생각하고 나이 든 여자에 대한 시선도 좀 바뀐 것 같다. 관점도 바뀐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친구는 저는 그거 보면서 당연히 70대 여자를 주인공으로 한 얘기들은 굉장히 많지 않기 때문에 긍정적으로도 보면서도 거기에 나오는 제인 폰다가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답고 날씬하고 그리고 활동적이고 몸 거동 이런 거에 또 이상도 없고 실제로 제인 폰다는 85살이거든요 올해. 근데 너무 젊게 사는 것 같고 아름답고 아 저렇게 늙으면은 늙는 거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게 정말 에이지 포지티브한 것일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들었어요.
일단은 비현실적인
너무 이상은. 비현실적이야.
근데 저 뭐든지 좀 포지티비티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 실눈을 뜨고 봅니다. 저건 뭔가 독성이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드는데 뭐 생각해보면은 지금 그게 항상 시대마다 계속 변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 여성들의 이야기도 막 20, 30년 전 섹스앤더시티 시절에는 완전 백인 여자들 돈 많고 성공한 것을 기초로 어떤 활동을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대리만족이든 어떤 성적 해방감이든 느꼈던 것처럼 시작은 어쨌든 우리가 어떤 동경할 수 있는 대상으로 시작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포지티브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하지만 그것까지도 이룰 수 없는 이상이 돼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면은 정말 이 시대의 어떤 저주 같은 게 아닐까요? 정말 그 인류의 어떤 영원한 욕망 같은 거잖아요. 영원히 젊는 것, 죽지 않는 것 이런 것들. 근데 그게 어디까지 갈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저는 그런 할머니들 보면 또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맞아요. 들거든요. 그러면 저렇게 살지 못하면은 굉장히 실패한 것 같고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고 그냥 자연스러운 내 몸뚱이의 모습대로 좀 살면 안 되겠냐라는 그 양가 감정이랑 이제 계속 싸우게 되는 게 참 싫죠. 그래서
그리고 그게 뭐 제인 폰다 같은 아니면은 우리 한국에서도 뭐 되게 아름답게 늙는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요즘에는 시술이나 이런 것도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본과 나이 그쵸. 들어 보이는 것도 상관관계가 더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이 빈부격차가 결국에는 잘 늙고 아름답게 늙고 이것까지도 연관을 끼치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좋게만 볼 수 절대 없는 거죠.
끔찍한 SF 영화 같습니다.
너무 끔찍해. 그 안티에이징, 안티에이징이란 말도 전 너무 싫어요. 에이징하는 나이가 든다는 거를 반대 반대까지 해야 돼요? 저희가 안티에이징을 안티에이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광고에서 요즘 시대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하지만 얼굴 나이는 상관이 있지. 이렇게 그 멘트가 그래요. 근데 저, 와 그러면 이게 요즘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이거와 같이 붙이는 게
붙지가 않죠.
너무 너무 모순적인 말이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야지 물건을 파니까 또 그쵸. 저희는 약간 그거 좀 신경 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다들 물건 팔려고 내 자존감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지.
원래 어떤 시장이 돈이 되려면은 이미 다 모두가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되고 그쵸. 계속 불안과 두려움을 형성시켜서 돈을 버는 게 시장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제 뭐 주름 탄력, 뭐 목주름 우리가 왜 싫어하지? 생각을 해보면은 목주름 자체가 싫다기보다 목주름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목주름을 그렇죠. 없애야 된다. 에이징은 나쁘다. 나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나이 들어보는 것은 나쁘다. 라고 얘기하는 이 업계, 시장 좀 더 경각심을 맞아. 갖고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목주름 크림은 바르긴 바르되 약간 불안하니까 바를 수는 있는데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말자는 거죠.
나이 드는 거에 대해서 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지 아니면 이런 건 사회가 잘못된 거야 이런 건 업계가 잘못된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안티에이징이나 뭐 시술이나 이런 거를 막 찾아보고 있는 나 여기서 오는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맞아요.
나이 들어 보이는 것도 싫긴 한데 이거를 이게 왜 싫지 하면서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거를 또 하면서 아 이게 되게 이 모순, 내 안의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서 오는 갈등도 되게 큰 것 같아요.
답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런 걸로 고민하는 그 시간 자체를 좀 단축하는 게 우리가 잘 늙기 위한 어떤 방법이 아닐까? 그 얘기를 좀 많이 해야겠죠.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 게 답인 것 같다는 생각을 그럼요. 했어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인지하지 않으면은 이 불안은 계속 맞아요. 증폭되기 때문에 이 불안이 왜 어디서 왔음을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가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제가 이 주제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보이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까 그 광고도 갑자기 눈에 들어왔어요.
네네.
뭐야?
그쵸.
어떻게 보면 차별인 거잖아요. 그쵸. 여자 나이 드는 여자에 대한 차별이 더 심한 거니까 근데 그거를 같은 여자들이 더 관리해 그리고 이게 나이 드는 것과 자기 관리 나이가 덜 들어 보이는 거는 관리를 열심히 하면 막을 수 있다 더 예쁘게 나이 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주변 여자들을 보면서 더 느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형적으로 개인의 노력에 모든 책임을 지우는
네, 그쵸.
가치 판단이죠. 근데 과연 그럴 가치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몇 백만 원씩 막 무슨 시술 받으면서 미친 사람처럼 굶고 막 그러면서 좀 괜찮은 외모 유지하면서 나이 드는 삶이 어차피 죽을 이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일까? 근데 저는 그 지금 저도 똑같은 불안감이 있거든요. 40대의 불안감, 50대 되면은 뭐가 된다는데, 그리고 사실 인생이 너무 짧은 거예요. 해야 될게 너무 많은데 1년에 막 하나씩만 해도 10개도 안 되겠네? 50대 전에? 이런 식의 되게 현실적인 계산을 하기 시작하고 그런 새로운 불안감들이 있는데 그 20대, 30대 굉장히 불안하게 했던 것들에 너무 많은 비중이 여성을 향한 별 있을 필요가 없는 여러 가지 개념들 때문이었던 것 같아서 지금은 그거 하나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인생이 끝나지 않고 좀 더 나아지는 면은 확실히 있죠. 왜냐하면 내가 조금 더 경험치가 생기고 조금 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도도 넓어지기 때문에 세상이 그때는 조금 달라지는 건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저희는 어쨌든 다른 사람의 잔디가 더 푸르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괴로워할 거니까 비교 같은 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한국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많은 이슈가 그 비교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 비교 개를 분리수거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개는 그냥 갖다 버리면 돼요. 아무짝에 쓸모없으니까.
우리 개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이 뭘까 이랬을 때 뭐 누구 봤을 때 아 되게 동안이시네요 아니면 되게 그렇게 안 그렇죠. 보이시네요 라는 얘기도 저는
칭찬으로
칭찬 그거 그만해야 되는 그쵸, 것 같아요. 그거 싫죠. 요즘에는 이제 뭐 누구 몸매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말자 이러는 거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려고는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동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러면 듣지 않았을 때 아니면 옆에서 듣지 못하는 사람들 맞아요. 이런 사람들이 느끼는 것들이 그 사람들한테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 커요. 그래서 그런 나이가 어떻게 보이느냐에 대한 코멘트도 조심해야 되고 그게 아까 언어 결정론처럼 그런 얘기를 안 해야지 저는 그런 생각도 어느 맞아요. 정도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런 얘기 좀 그만하자.
그만하죠. 그만합시다, 여러분.
네, 그만합시다.
저는 그런 말 얼마나 많이 듣는 줄 아세요? 애 엄마인지 몰랐어요. 학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칭찬이라고 하는 말인데 애 엄마는 그럼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 약간 이렇게 되게 삐딱하게 좀 대응을 하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이제 하지 않기로 합시다.
너무 좋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성과 나이니까 여성들이 굉장히 괜한 것으로 치르지 않아도 될 전투를 너무 치러요. 안 그래도 삶이라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진짜 큰 거 임진왜란 같은 거 하고 있는데 옆에서 6.25가 터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게 그 6.25가 그냥 이 정체성 문제들 같은 것들인 것 같고 이 여성의 어떤 수능성에서부터 외모에서부터 나이 드는 것에서부터 뭐 너무나 갖가지 것들로 저희는 세뇌라면 세뇌를 받았고 그게 그래서 온전히 머리에서 빠지지 않은 상태로 괴로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다른 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저도 죽는 게 싫은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괴로움이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런 걸로 지금 시간 낭비하면서 이렇게 고생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내가 거울을 봤을 때 그냥 난 사람일 뿐인데 왠지 모르게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투명해 보인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세상이 나에게 속삭이는 거짓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실제로 그러하니까. 거짓이죠. 얼굴 달라지죠, 당연히. 저도 싫어요. 근데 또 그걸 뭐 그렇게 열심히 싫어해서 어쩌겠어요? 그냥 그거는 나인 거고 여성으로서는 그냥 내 자신으로서 편안한 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내 자신으로서 편안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신을 둘러싼 어떤 갑옷도 있고 방어기제도 있고 가면도 있고 이렇게 잔뜩 무장을 하고 나가야지만 간신히 이 사회에서 내가 가치 있는 인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막 하면서 살았던 것 같은데 결국은 그 갑옷을 다 치우고 그냥 내 모습 안에서 편안해지는 것 그거 하나가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거와 비슷하게라도 다가갈 수 있으면 조금 더 좋은 나이 들음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분리수거를 하시고 뭐 소각장에 태우시고 그리고 못된 말 하지 맙시다, 제발.
못된 생각도 네. 들 때도 있잖아요.
생각은 그냥 할 수 있죠.
생각도 좀 저는 안 하려고 하면은 안 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최근에 나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면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 이런 얘기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인생은 너무 유한하고 내 자신이 이 나이 들어가는 어쩔 수 없는 것에 너무 많은 걱정을 하거나 너무 생각하는데 시간을 많이 쏟는 것이 너무 아깝다. 나는 이것보다 훨씬 더 이 시간에 다른 가치 있는 생각을 하고 다른 가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여기에 시간을 쏟지 말자, 그만 쏟자. 이런 것들을 계속 스스로 생각하게 되면서 조금은 나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멈출 수도 없는 것 같고 저도 만으로 33이니까 이 정도에서 끝날 수 있는 걸 수도 있어요. 40대 때, 50대 때 제가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계속 나한테 좀 친절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 분리수거를 계속 하려는 연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요. 친절해야죠.
그리고 불안할 때는 불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나이에 대해서도 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좀 없앱시다. 한국 여자로 나이 드는 거에 대한 불안감을 다 같이 줄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현아 씨는 지금 인생에 딱 하루만 남았다. 그럼 뭐 하실 거예요?
근데 저 되게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항상 그런 생각 하면은 전 솔직히 내일 죽어도 후회가 없어요.
진짜 잘 살고 계시네요.
네, 저 너무 최선을 다해서 매일매일 살고 있고 물론 아쉬운 것들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아쉬운 것들은 내가 남한테 좀 더 이렇게 더 잘했으면에 대한 거고 내 스스로에 대한 그런 거는 저는 오히려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고 내 스스로 욕망을 되게 잘 살피는 사람이어서 전 내일 죽어도 그냥 오늘처럼 살다가 갈 것 같아요.
진짜요?
팟캐스트 이거 녹음하고? 퍼블리쉬 하고 갈 것 같아요.
정말요? 브라보.
감독님은요?
저 모르겠네요. 저는 저 달라요. 전 지금
궁금해요.
지금 이렇게 갈 수 없는데 갑자기 하루만 주어진다고 네네. 하면은 글을 쓸 것 같아요. 엄청 빠른 속도로. 충분히 제가 지금 표현을 안 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고 즐기고 사랑하는 것들에 대한 글을 미친 듯이 쓸 것 같은데 질문을 던졌다가 역으로 받았네. 잘 살아봅시다. 결론. 네. 결론은 잘 살아보시고
잘 살아봅시다.
아까 분리수거해야 되는 거 뭐뭐 있었죠?
그러니까 분리수거 하려고 하면은 이게 유리인지 플라스틱인지 그쵸,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알고
그렇죠.
잘 합시다.
그렇죠. 여자 나이 뭐 여자 나이 몇 살에 뭐 가치가 없다 이런 거 바로 버리시면 돼요.
맞아.
이런 생각은 바로 버리시고 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오늘 감독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아, 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팟캐스트에 관심이 많으셔서 제가 남궁성 감독님이라고 10개월이 미래라는 영화를 감독하셨다고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부모님도 보고 제 주변 친구들도 봤는데 너무 좋은 영화예요. 많이 봐주세요.
네, 살짝 부끄러운데 제가 지금 홍보 모드가 아니어가지고 홍보 모드일 때는 안 보시면 큰일 난 걸로 제가 지금 아니 심각한 상황이죠. 지금 아직까지 그걸 안 보셨으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니까 지금
심각합니다,
빨리
여러분.
예, 빨리 지금 빨리 관람을
달려가세요,
하시고
달려가세요. 뭐 오늘은 그러면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안녕.
Goodbye.